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오전 6시에 9860kHz로 밤 10시에 9740kHz로 밤 11시에 964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946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987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넷째 날 11월 12일 수요일 애굽에서 종된 자. 신명기에는 한 가지 주제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사실이다. 신명기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 상기시켜준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노예 생활과 압제로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구해내시는 출애굽 사건은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나타내는 예로 언급된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미가 6장 4절.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애굽에서부터 구해냄을 받은 이 사건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구원의 상징으로 나타난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기초가 되는 십계명을 반복하여 언급하고 있는 신명기 5장 6에서 22절을 읽어보라. 특별히 네 번째 계명과 그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내용에 집중해보라. 율법과 은혜의 실제적인 관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모세는 일곱째 날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는 넷째 계명의 기본적인 내용을 언급한 후 추가적인 강조를 한다. 비록 출애굽기에서 이미 두 돌판에 새겨진 내용이었지만 모세는 여기에서 이미 주어진 계명의 의미를 확장한다. 안식일을 창조의 기념일로 지킬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의미에서도 지키라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구해냈으며 그들의 일로부터 쉬게 했다. 이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그들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 있어서 제7일 안식일은 창조의 상징이 될 뿐만 아니라 구원과 은혜의 상징이 된다.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 곧 어린아이들, 종들, 동물들, 심지어 그들 가운데 유하는 나그네들까지도 쉴 수 있는 것이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은혜를 언약의 백성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나누는 날이었다. 그와 같은 명령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은혜로 행하신 일을 이제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행해야 하는 것이었다. 교훈입니다. 창조와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 허락된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은혜를 언약의 백성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나누는 날이었다. 묵상. 마태복음 18장 21에서 35절을 읽어보십시오. 이 비유에서 배우게 되는 원칙이 어떤 방법으로 안식일 계명에 나타나 있습니까? 적용.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 수 있을까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이스라엘을 구분지어준 안식일 준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을 때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안식일 준수를 통하여 그들이 우상 숭배자들과 구별되도록 가르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과 그분을 창조주와 왕으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구분짓는 것이다. 교회 증언 6권 349. 안식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날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삶에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회복함으로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내면화에 대한 강의 다섯 번째, 즉 마지막 강의를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내면화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면화가 우리에게 어떻게 있고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다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속에서 감춰져 있는 감정적 상처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또 치유받고 회복받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는 또 감정적 치유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우둔한 지혜를 여셔서 좀 더 많은 것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내면아이에 대한 강의 중 다섯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상처받은 내면아이의 감정과 치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정은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정. 우리가 다 감정을 가지고 있죠.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이 톰키스는 감정의 중요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우리의 타고난 생물학적 동기가 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동기가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다. 이런 말이죠. 감정은 마치 운전하기 위해서는 기름과 같이 우리를 움직이는 에너지다. 감정이 없으면 우리가 움직일 수 없다. 이 말이죠. 감정이 있으면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감정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확장시키죠. 감정이 없다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이 있다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감정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긍정적인 감정들을 가질 수 있죠. 즐거움, 흥미로움, 놀라움 등 다양한 긍정적인 감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좋은 감정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런 감정들을 우리는 잘 허용하죠. 또 갖기를 원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이나 슬픔, 분노 이런 감정이 있는데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하죠. 이런 감정들이 억압되었을 때 중요한 것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에 의해서 억압되었을 때 그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흥분과 흥미로움, 호기심, 긍정적인 감정들이 막힌다 이 말이죠. 이 부정적인 감정의 힘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항상 그렇느냐?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또 이렇게 이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상처가 있다 보니까 그 상처는 부정적인 감정에 의해서 생긴 상처이기 때문에 그 상처가 우리를 자극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잡아당기고 활성화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바로 이와 같은 슬픔, 분노,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고 내면의 심리적 상처로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우리가 좀 어떻게 다룰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긍정적인 감정을 막고 나는데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부모에게서 자주 일어난다면 부모에게 자주 일어난다면 그 부모 밑에 있는 아이들은 고스란히 부모의 부정적인 감정을 보고 듣고 배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이들도 흥분하거나 호기심을 갖는 것을 부모에 의해서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거죠. 제킨스는 이 심리적 외상의 경험을 통하여 감정이 차단당하게 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감정이 차단당하면 그 정신은, 마인드는 그 경험을 평가하거나 통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감정을 자유롭게 관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 에너지가 심리적 충격이 해결되는 걸 막아버릴 때 정신 그 자체는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된다는 것입니다. 감정 에너지가 심리적 충격이 해결되는 걸 막아버릴 때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된다. 다시 말해서 제대로 내 감정을 발휘할 수 없다. 무엇 때문에? 나의 내면 아이의 심리적 상처 때문에. 그래서 내면화에 대한 이해와 찾는 작업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내면화에는 어린 시절에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슬픔에서 비롯된 해결되지 않은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에너지, 미해결된 과제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정서적인 상처로 남아있는 것을 내면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슬픔이 있는 한 가지 이유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사건들을 슬퍼함으로써 현재를 위해 우리의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인데, 우리가 슬퍼할 수 없다면 결국 그 에너지는 우리 속에 얼어붙게 된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부모에 의해서 내면화의 상처를 갖게 되는데, 이 상처를 발견했을 때는 그 상처에 대한 슬퍼하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슬퍼할 수 없다면 나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내면화에 대한 학자들은 내면화의 상처의 핵심적인 요소는 슬퍼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애도하는 작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의 내면 아이의 상처를 위해서 슬퍼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 내가 내면 아이를 아는데도 슬퍼할 수 없다면 온전한 치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강박적이고 중독적인 장애를 치료하는 유일한 길은 감정을 다루는 일이라고 했어요. 감정을 다루는 일이다. 그래서 감정치료라고 이야기해요. 감정치료. 그 말이 바로 슬퍼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그 상실한 것들을 슬퍼하면 긍정적으로, 우리의 에너지들을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실이나 아픔들을 슬퍼할 수 없다면 우리는 과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들은 계속해서 내 마음에 얼어붙어 있게 되고 어디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관계에서 누군가 나의 화를 돋구거나 나의 감정을 자극할 때 오래 얼어붙어 있었던 그 감정이, 부정적 감정이 나도 모르게 이곳에서 폭발하고 저곳에서 폭발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 그것을 치료하려면 첫 번째, 슬퍼하는 작업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슬픔으로 표현하지 못할 때는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윽박 지르고 폭력하고 욱하는 성미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고 싶죠. 감정을 표출하고 싶은데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감정을 제대로 표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받아주는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되냐면은 바로 주 양육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많은 감정들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어른들보다 훨씬 더 아이들은 감정적이다 이 말이죠. 어른들은 성장하면서 이성적인 부분이 많은데 아이들은 이성적인 부분보다는 감정적인 부분이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감정적으로 상처받기 쉽다는 것이죠. 그들은 감정을 표출하려고 합니다. 엄마에게, 아빠에게 감정을 표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정적인 아빠와 엄마가 그런 감정들을 받아주지 아니하면 아이는 감정 표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감정 표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대인관계에 있어서 사랑을 속삭일 수 없는 것입니다. 관계를 능동적으로 해나가는 데 어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 표출을 하는 데 있어서 받아줄 수 있는 어른이 필요한 것이죠. 제대로 받지 못했을 때 감정을 억압시키는 것입니다. 여기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맥이라는 사람의 경우가 이와 같습니다. 맥이는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가 언어적으로, 육체적으로 언제나 어머니를 학대하는 것을 보고 자랐죠. 이런 장면들은 그의 어린 시절 내내 반복되었고 그의 기억 속에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 매기는 4살 때부터 어머니의 유일한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4살짜리 아이가, 사랑받아야 할 아이가 엄마의 위로자가 되었다니 이해가 됩니까?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두드려 맞고 난 날이면 언제나 엄마는 매기의 침대에 들어와서 잠들곤 했죠. 어머니는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아빠 신음소리를 내면서 매기를 꼭 껴안고 잤죠. 가끔 아버지는 어머니를 쫓아 들어와서는 두 사람에게 소리를 질러대고 그럴 때면 어린 매기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죠. 어린 시절 동안 매기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가 느꼈던 이 무서움의 감정을 표현하고 그 슬픔을 쏟아내는 일이었지만 받아줄 사람이 없으니 오히려 엄마의 무서움과 두려움을 그가 오히려 위로해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무서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드러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주위에는 조언을 해줄 사람도 없었고 그의 감정을 들어줄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라면서 자신의 부모 역할을 해줄 만한 사람을 찾아 헤매게 되었죠. 어렸을 때 그게 채워지지 못하다 보니까 이성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모 역할을 해줄 만한 사람을 찾게 되었죠. 결국 그녀는 학대와 폭력적인 관계로 두 번의 결혼 생활을 파탄을 하게 되었죠. 그런 사람일 것이라고 확신하고 결혼했는데 오히려 정반대의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두 번씩이나 결혼을 성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의 직업이 바로 학대받는 여성을 돕는 전문 상담가라는 것입니다. 그의 감정이 제대로 표출되지 않고 그의 감정이 누구한테 제대로 표출되지 않아서 얼어붙어 있는 이 감정을 가지고 어른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언제나 아버지에 대한 또는 아버지와 같은 남성들에 대한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분노의 감정을 가진 채 어른이 되었던 거죠. 그런 사람이 지금 전문 상담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매기는 학대받는 여성들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자기를 학대하는 남자들 가까이 하면서 어린 시절에 그가 받은 정신적 상처들을 행동으로 표출하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언어적 폭력을 또는 신체적 폭력을 할 수도 있고 짜증을 내거나 비쭉거리거나 어떤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반항적 적개심 이런 것들이 어느 중에 나타나는 이런 행동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렸을 때 표출되지 못한 억한 감정들 그대로 가진 채 어른이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돌봐주고 있었지만 그녀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감정의 에너지들은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다시 표현되었기 때문에 이 행동에는 공격성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형태의 감정 표현이 있는데 어렸을 때 다른 사람에게 받았던 학대를 자기 스스로에게 표출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이 행동을 가리켜서 내면적 행동이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벌을 받았던 방식으로 자기에게 벌을 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실수를 할 때마다 자기 자신을 학대했죠. 이 바보야, 어쩌면 그렇게 멍청할 수 있니? 어떨 땐 자기 얼굴을 때리기도 하고 말입니다. 조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조, 그는 어렸을 때 한 번도 화가 난 걸 밖으로 표현해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조에겐 자기 어머니를 향한 분노가 있었죠. 그의 어머니는 그가 무엇을 하려고만 하면 언제나 못하게 말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어머니가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게 되었던 거죠. 결혼을 하면 그 어머니의 역할을 누가 해줘야 될까요? 아내가 해줘야 되겠죠. 자기는 무언가를 할 수 없는 무능력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정력도 없고 주도성도 없어서 어렸을 때 어머니가 다 해준 것처럼 이제는 결혼을 하면 아내가 다 그렇게 해줘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나 아내가 항상 그렇습니까? 어머니와 같은 아내는 없는 거죠.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님에게 어릴 때부터 순종해야 하고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화를 내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성장했죠. 그러자 그의 안에 쌓였던 이 분노는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되죠. 다른 사람에게 향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의 억압이 초기에 자리 잡을수록, 어린 시절에 자리 잡을수록 그런 억압된 감정들은 더 파괴적이라고 것입니다. 표현되지 못하고 해결되지 못한 이런 감정들은 초기 고통이라고 부릅니다. 어린 시절 때, 아주 어린 시절에 형성한 상처일수록 심각성이 크고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들을 가리켜서 초기 고통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애도 작업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죠. 애도 작업은, 슬퍼하는 작업은 어른이 되어서 애도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어른된 시점에서 감정을, 슬픔을 푸는 게 결코 아닙니다. 어른이 되었지만 어렸을 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5살 때, 6살 때로 돌아가서 그때 부모가 내한테 어떻게 학대하고 어떻게 정서를 억압시켰는지 그때로 돌아가서 그때의 감정을 풀어주는 것이 애도작업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외롭고 상처받은 나의 내면 아이가 초기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기 전까지, 여기 존의 경험인데요. 존 브래드쇼의 존의 경험. 그럴 때까지 강박적으로 행동하고 표출해 왔다는 거죠. 알코올 중독 치료자를 위한 12단계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드디어 알코올 중독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밖으로 표출하고 있었다. 알코올 중독은 좀 잡혔지만 그의 정서적 상처가, 내면화의 상처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감정을 밖으로 자꾸 표출하는, 분노의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이야기하죠. 비록 내 머리로는 교수이며 신학자이며 치료사로 남아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바깥으로 그의 감정, 억압된 감정, 분노를, 적개심을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모습으로 표출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감정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구할 수 있는 새로운 책이란 책들을 닥치는 대로 읽어보고 문제에 대해 상담도 받고 있었지만 여전히 밖으로 표출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의 정서적인 내면의 상처는 제대로 치유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높은 깨달음을 추구해보기도 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과정도 공부해보기도 하고 몇 시간씩 명상과 기도도 해보았지만 여전히 그의 분노의 감정, 적개심은 밖으로 표출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저자가 간과하고 있었던 사실은 바로 나 자신이 내 안에 있는 비탄에 잠긴 작은 소년의 외로움을, 이걸 몰랐다는 것이죠. 작은 소년의 외로움, 그 감정. 아버지와 가족, 그리고 어린 시절을 잃어버린 데 대한 해결되지 못한 아이의 슬픔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나중에야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온갖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의 분노의 감정, 적개심 이런 것들은 계속 밖으로 표출시키고 있었는데 드디어 그의 속에 있는 이 감정이 바로 어린 시절 외로움의 감정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것, 아버지가 자기와 함께 하지 못했던 그런 감정에서 비롯되어졌다고 하는 것, 가족으로부터 잃어버린 바 된, 정서적으로 버린 바 된 그런 상황에서 그 감정이 비롯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드디어 발견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그 감정에 대해서 슬퍼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애도작업을, 그런 애도작업을 가짐으로 해서 그 사람은 드디어 그 상처에서 서서히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성인들 대상으로 내면화의 공부를 몇 년간 계속하면서 1년에 2번 정도는 겨울과 여름에는 이 내면화의 워크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워크샵을 하면서 그 워크샵의 중점은 바로 사람들의 내면화의를 애도 작업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할 때마다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씩 그 사람이 과거에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들을 역할극을 통해서 슬픔을 나타내는 표출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변화가 되고 회복되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은 영상물이 저한테 다 이렇게 녹화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갖고 호기심이 있다면 저한테 전화를 하거나 또는 이런 모임에 한 번쯤 가담해 보신다면 이 내면화의 애도 작업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애도 작업이라고 하는 것, 슬픔을, 그 아일적인 슬픔을 표출한다고 하는 것, 그 사람에게 정말 큰 어떤 변화의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슬픔이 바로 치유 감정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슬퍼하는 걸 허락받는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치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내면화에는 자신의 슬픔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움츠려져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런 애도작업하는 기회를 통해서 움츠려져 있었던 그 감정을 이제는 건강한 방법으로 감정을 풀어낸다면 그 사람은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독적으로 부끄러워하는 감정을 치유하기 위해서 바로 이 수치심 중독이죠. 이런 감정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숨어있는 곳으로부터 나와야 하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믿어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나의 내면화의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감정을 드러내고 슬퍼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격려와 위로를 받을 때 나는 큰 어떤 치유의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학대받고 곤란에 빠진 자신의 고통을 알아줄 수 있는 협력적이고 그를 비난하지 않고 자기 편이 되어줄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바로 부모가 된다면 제일 이상적인 치유 대상을 찾는 거죠. 또는 부부가 또는 상담자 역할자가 그런 감정을 받아줄 수 있는 그리고 그를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자가 된다면 그 감정을 드러내는 그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치료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능적인 결혼관계, 부부는 각자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과의 관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달려있습니다. 상대방을 의지하지 말고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도 불완전하지만 상대방도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나도 내면화의 상처가 있지만 상대방도 내면화의 상처가 있어서 상처가 있는 사람끼리 결합을 해서 결혼을 하면 더 이 내면화의 상처 때문에 갈등이 더 크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 내 마음속에 무의식적 욕구는 부모로부터 받지 못했던 정서를 저 배우자라면 저 사람이라면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무의식적 욕구에 의해서 그 사람을 선택했는데 같이 살다 보니까 나의 미해결된 과제를 저 사람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갈등이 자극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상대방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관계는 나 자신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 속에 있는 상처가 어떤 것이고 내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아내를 통해서 내 어머니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남편을 통해서 내 아버지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를 통해서 받지 못했던 정서적 양육을 아내를 통하여 받으려고 했던 욕구가 컸기 때문에 아내는 한 사람의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도 모르게 아내를 통하여 내 어머니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착각 속에 있는 한 우리의 내면의 상처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 속에 숨겨두었던 내면의 상처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에 대한 애도 작업으로 풀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완성과 자기 존중 없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시작했지만 그게 지속적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 불완전한 인간이 함께하면 서로를 지지해 주기보다는 자기 완성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가 그 체험을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체험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아내는 어머니 역할을 해줄 줄 알았는데 안 해주는 것에 대하여 불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 안 해주냐고 마음속에 이런 외침을 하는 것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두 불완전한 인간이 함께하면 지지해주기보다는 자기 완성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갈등이 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기 완성으로 잘 분화된 사람은 다음과 같은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첫째, 그들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구별한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가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이성적으로 가서도 안 된다는 거죠. 내 속에 있는 이 감정이 무엇인지 그걸 감정을 말로써 표현할 줄 아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감정과 생각을 구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자기 훈련이죠, 이건. 또 둘째는 그들은 신체적, 정서적, 지적 자기는 배우자와의 자기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나의 그 미해결된 과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행복을 책임진다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나의 행복을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행복은 스스로가 책임질 수 있는 가치관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야지 나 자신이 완성적인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견고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의존적이지 않고 매우 개별화된 사람입니다. 개별화되고 의존적이지 않다는 것은 배우자끼리 서로 돌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로서 충분히 서로 염려하고 생각하고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해야 될 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개별화될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건강을 먼저 챙겨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싶어 하는 동시에 사랑받고 돌봄을 받고 싶어 하지만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무조건 채워줘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잘한다. 혼자서도 할 수 있다. 혼자서도 치유받을 수 있고 혼자서도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 이런 가치관 형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들은 상대방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상대방이 자신의 더 좋은 반쪽이 아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좋은 반쪽이 아니라는 거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은 4분의 1이며 2분의 1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 불완전했던 것보다 더 불완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 말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상대방에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란 피로 때문이 아니라 서로 원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서로의 온전함을 지켜주는 온전한 두 사람은 함께하면서 상대방의 온전함을 지켜주기 때문에 성장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조종하거나 비난하거나 탓하거나 판단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래야 상대방의 성장을 도울 수 있다는 거죠. 조종하고 비난하고 탓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은 여전히 불완전한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한 치유와 회복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많은 종교인들은 설교를 통해서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사랑을 가르치고 있죠. 그들의 가장 고귀한 사랑은 자기 희생이라고 가르칩니다. 자기 희생. 이렇게 우리는 가르치고 배웠죠. 그래서 그들은 선한 존재가 되는 것보다 선하게 행하는 것을 더 의롭게 여기고 있습니다. 선한 존재가 되는 것보다 선하게 행하는 것을 헌신적인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담대히 말하고 싶습니다. 선한 존재가 되는 것보다 선하게 행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만 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고결한 사랑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선한 존재, 사랑의 존재, 사랑의 존재 자체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사랑으로 잘 가꾸어져 있어야지, 내가 선한 존재가 되어야지 상대방에게 선한 사랑을, 좋은 사랑을, 유익한 사랑을 공급해 줄 수 있다는 원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사랑에 빠지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더 중독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랑에 빠지는 것은 사랑에 빠지는 그 자체가 사랑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생물학적인 연합의 상태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사랑에 빠졌을 때는 경계선이 무너지고 굉장한 어떤 기분이 변화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사랑하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의지와 결단의 행위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원칙이라고 화이프는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감정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도 의지와 결단의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진정한 사랑은 자기 사랑에서 시작된다고요. 사랑의 노력과 훈련은 진정한 자기 가치관에서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기에 앞서서 자기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법. 그래서 선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선한 행동을 하는 것보다 내 자신이 선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상대방하고 좋은 결합을 이룰 수 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12년 동안 그의 생애를 괴롭힌 질병으로 고생한 한 여자. 이는 제 마음에 그의 그리스도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 여자는 그의 모든 재산을 의사들과 치료에 다 써버렸지만 다만 고칠 수 없다는 선고만 받았기 때문에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대한 치료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그의 희망은 다시 소생되었죠. 그 여자는 만일 내가 그분께 이야기할 수 있으리만큼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그것만큼도 가능하다면 고칠 수 있을 거야. 이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그는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갔던 거죠. 믿음으로 그분을 만진 그리고 병든 그 여자는 고침을 결국 받게 되었죠. 성경 말씀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또는 예레미야 30장 17절에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해주겠다. 우리의 온전한 치료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만 사람이 상처에게 치료도 해줄 수 있는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일시적인 것이죠. 그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전적인 치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의 영적, 육체적, 정서적 영역의 온전한 치료는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치료자나 해결사는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내면화의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그 내면화의 상처에 대한 치유 방법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다면 그것도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도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그리고 정서적인 또는 나의 심리의 저 밑바닥에서부터 있는 이런 상처의 온전한 치유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광야의 경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리뱀을 쳐다본 것처럼 그 쳐다보는 일마저도 없었다면 아무리 구리뱀이 호화롭게 또 능력 있게 생겼을지라도 쳐다보는 일이 없었다 한다면 그들은 조그만의 치유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의의 원칙을 준수하는 일이나 형제와 화목하는 일이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필수적인 과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와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 속에 감춰져 있는 심리적 상처와 아픔을 발견하고 억압된 감정과 그 상처를 치유하고 그리고 온전한 치유를 위하여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새롭게 가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내면화의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학습했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내 속에 있는 정서적 내면화의 상처가 어떤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영적으로는 어떻게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상의 오솔길의 김은아입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지 화이트의 교회 증언 3권을 함께 명상하시겠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목사들, 만일 그들이 땅 위의 부모에게 불손하고 공경심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들은 저들의 창조주를 존경하거나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 부모를 소홀히 함으로 그대의 아내는 십계명의 다섯째 계명을 어겼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자기 부모를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줄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 우리 부모는 우리가 떨쳐버리거나 소홀히 여길 수 없는 요구를 우리에게 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어린 시절에 훈련이나 자제를 받지 않은 자녀와 자기 자신을 관심의 대상으로 삼도록 허용받음으로 이기적으로 안위를 탐하며 부담을 회피한 자녀는 무자비하게 되고 그들이 어린 때에 저들을 돌보아준 저들 부모의 요구를 존중하지 않는다. 알 형제여, 그대는 이 일에 이기적이었고 책임감이 크게 결여되어 있다. 그대는 주의와 보호를 요구하면서 지냈지만 동일할 만큼 되돌려 보내지 않았다. 그대는 이기적이고 인색하며 자주 도리에 맞지 않고 그대의 아내에게 시험의 기회를 안겨주었다. 그대 모두는 헌신적이지 않으며 놀라울 만큼 이기적이다. 그대는 진리를 위해 거의 희생하지 않았다. 그대의 아내는 물론 그대도 짐을 회피했으며 가능한 한 작은 부담이라도 시도하려고 하기보다는 섬김을 받는 지위에 있으려고 했다. 그리스도의 목사들은 만일 그들이 그 형제나 친구들로부터 자선을 받게 될 때 그 가족들을 격려하고 북돋움으로 가정의 축복을 남겨주는 것을 뗄 수 없는 의무로 여겨야 한다. 그들은 집집을 방문할 때 목사의 의무를 등한히 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모두의 영적 상태를 이해하기 위하여 가족 모두에 대해 익숙히 알아야 하며 각자를 대할 때 수고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세상을 향한 엄숙한 경고의 기별을 전파하는 어느 목사가 친구들과 형제들로부터 따뜻한 환대를 받을 경우 그가 목양자의 의무를 등한히 하고 말과 행실에 부주의하여 젊은이들로 더불어 사소한 대화에 참여하고 익사를 떨고 농담하고 웃기기 위해서 우스꽝스러운 일화를 언급한다면 그는 복음 교역자가 되기에 무가치하며 양무리를 책임지기 전에 먼저 회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충성스러운 목사 위에 부과된 의무를 등한히 하는 목사는 저들이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는 진리에 의해 스스로가 성화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내보이는 것이며 저들이 그리스도의 교역자로서 사업의 신성성을 크게 인식할 때까지 주님의 포도원의 일꾼으로 남겨져서는 안 된다. 오직 저녁 집회밖에 없을 경우에는 집집을 방문하여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을 만날 수 있는 큰 유익을 위해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의 목사들이 성령의 은혜를 소유했다면, 만일 그들이 위대하신 모본을 본받는다면 그들은 심령에 접근하게 될 것이며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게 될 것이다.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전파하는 어떤 목사들은 이것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 그들은 갖고 있는 기회를 활용하여 자신의 모범적인 행실, 타인의 유익을 위한 비이기적 관심, 친절, 인내, 온유한 마음, 공손한 태도 등으로써 불신자들의 신임을 얻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 가정에서의 개인적 노력이 결여된 책상 앞의 설교보다도 훨씬 크게 영향력을 끼친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시험하는 진리를 일목요연하게 설교하고 강단에서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집집을 방문한다면 선을 위한 감화력은 크게 늘어나서 영혼들이 진리로 회심할 것이다. 우리의 어떤 목사들은 너무 가벼운 책임을 지고 개인적인 염려와 부담을 회피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들은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사업과 우리의 믿음이 저들에게 지기를 요구하는 부담을 그들이 짊어졌더라면 구했을 하나님으로부터의 도우심을 받아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이 사업의 부담을 짊어져야 할 경우 또한 그것을 짊어진 이들이 곧바른 길로 나아가는 경우 그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의 필요성을 느낄 것인데 이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도우심을 믿음으로 요구하기 위해서이다. 그때 그들은 믿음과 신뢰 속에서 한 체험을 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복음의 목사에게 최고의 가치를 지녔다. 그들의 사업은 목사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엄숙하고 신성하다. 그들은 거룩한 감화력을 지니고 다녀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사물을 취급하는 목사들이 그분의 사업에 대해 열성을 내는 사람들이기를 바라신다. 그들의 사업의 짐은 영혼 구원이어야 한다. 알 형제여, 그대는 선지자 요엘이 증거하는 것처럼 느끼지 않고 있다. 여호와께서 수중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지 마소서. 요엘 2장 17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5절 6절. 알 형제여, 나는 그대의 수고한 길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바와 얼마나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를 보게 되었다. 그들은 말과 행실에 부주의하다. 양들이 목자를 위해 심려해야 하는 짐을 지게 되었고 자신의 직분을 받아들임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대변자임을 시인한 저들 목자의 부주의한 길에 대해 경고하고 견책하고 권면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련한 양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도 더욱 많이 자기 자신을 돌보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대는 영혼들을 위해 부담을 느끼고 있지 않다. 그대는 죄인들이 회심할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면서 일터로 나가지 않았다. 만일 그대가 이런 일을 했다면 많은 날 후에 솟아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를 맺게 되었을 것이다. 가정들과 함께 난로 곁에서 대화하고 기도하는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그대는 부지런히 시간을 아껴 일해야 한다. 그대는 유용한 일을 통해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훈련할 수 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